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8장부터 10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8장 1절에서 성경을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8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에 근거한 지식이라도 사랑의 띠로 띠띠우지 않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 분쟁만을 일으킬 따름이다. 그러나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사랑으로 띠띠운 지식은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개개인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백 개의 교단들과 그 안에서 또 갈라진 수많은 분파들 그리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 증거해 주는 진리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덕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지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경고한 후에 이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8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나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모든 유대인들의 음식법으로부터 자유했기에 나는 얼마든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도들을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먹을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기에 형제의 덕을 위해서 그 지식을 포기하기로 내려놓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8장 말씀의 요지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후 본론으로부터 잠시 가지를 쳐서 자신이 이 원칙을 이번에는 사도로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말합니다. 제사 음식이라는 주제로부터 잠시 이탈해서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 사도로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밝힙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도 다른 사도들이 누릴 것을 누리는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먹고 마실 것을 공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역설합니다. 먼저 다른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과 베드로를 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실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전도에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이 세상에 자기 돈 내고 군인 노릇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주인도 하나도 없고 양떼를 치면서 양의 우유를 마시지 않는 일꾼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군인이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포도원 주인이나 월급이 아예 없는 노예 양식이나 모두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번에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소도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거든 하물며 사람이 자신의 일로부터 양식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다른 사도들을 보건 세상 일하는 사람들을 보건 구약 말씀을 보건 신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먹고 살게 하셨다. 나도 사도로서 먹고 살 것을 복음으로부터 그 얘기는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직후 곧 이어서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지금까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지금까지도 이 사도로서의 받아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12절에서 밝힙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동안 장막을 짜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부 거짓 교사들과 같이 돈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으로 오해받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사도로서 공급받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원칙을 밝혔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원칙을 밝힙니다. 지금까지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 공급받을 자유와 권리도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기에 자유인이지만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았지만 자원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기로 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얻고자 함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w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싸워서 취득하고자 얻고자 함이라 사단과 싸워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자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 노릇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의 대원칙을 밝힌 겁니다. 전도 방법의 대원칙. 어떻게 전도한다고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됨으로써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전도의 대원칙이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전도 대사장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서부터 22절에서 바울은 전도 방법의 실제 구체적인 예를 예시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가? 첫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에 유대인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은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과 같이 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과 같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는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하는 것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도 유대인인 것과 그리고 할례 받은 것을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는 다른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동행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불필요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과 같이 행했습니다. 둘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지만은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모르기에 율법으로만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늘 가르쳤지만은,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고 역설하며 가르쳤지만은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이들의 율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들은 다 폐해진 것을 알았지만은 이들 앞에서는 음식법도 잘 지켰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고기 먹지 않았고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지 않았고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을 치루었고 유월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가르쳤지만은 자신은 성령의 움직임을 받아 산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의 율법 잘 지켰습니다. 셋째로 21절을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 앞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이들과 자연스럽게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다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의 하위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위법으로 늘 살아갔지만은 세상의 법밖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의 법을 귀히 여기고 세상의 법도 잘 지켰습니다. 넷째 22절을 보면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했고 육신이 강했지만은 연약한 크리스천들 앞에서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노라 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부류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밝힌 후에 22절 후반부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노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번역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이라고 번역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아무쪼록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무슨 수단을 통해서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죄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소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젤리피쉬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등뼈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 야망 포부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생각, 철학, 주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카멜레온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찢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3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남의 종이 될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verything 행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지상 최대 목표다. 나의 다른 모든 삶은 그 한 목적을 향해서 수렴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와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모든 일을 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후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조금 전까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어찌해서든지 소수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것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궁극적인 이유를 댑니다.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복음의 축복을 같이 나누고자 함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복음의 축복 가운데 나의 몫을 받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씨 뿌린 자가 같이 그 열매를 먹는 데 참여하듯이 복음을 전한 자가 복음의 열매 곧 구원을 얻는데 나도 그 구원을 같이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소수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중차대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도 구원받기 위함이라. 역으로 얘기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없이 본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나는 열매가 없다. 그거는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구원받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자유와 권리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더 많은 사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복음의 열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골고다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생각과 계획과 포부를 이거를 다 부인하고 네가 지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 고난, 슬픔 이런 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십자가를 잘 지고 그리고 죽는 곳을 향해서 나를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삶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주인이 있는 종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인의 종이 되었고 영어 표현대로 노예가 되었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유와 권리가 없습니다. 100%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 대신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100%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냐 자유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먹고 타고 싶은 차 타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 모두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결과 주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킵니다. 가난한 자, 세상에서 처지는 자 늘 실족시킵니다. 구역 예배 갔다 오면 풀이 죽어서 옵니다. 기가 죽어서 옵니다. 그 집에 형편과 우리 집 형편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 애들이 그 집 애 방에 있는 수많은 비싼 책들과 장난감들을 보고 집에 와서 사달라고 쪼르고 울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강건케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시험을 받습니다. 실족하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파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요한 웨슬레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극히 드뭅니다. 자신이 30파운드를 받았을 때나 나중에 60파운드, 90파운드, 120파운드를 받게 되었을 때나 똑같이 28파운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겸손한 삶을 살고 나머지는 다 주님을 위해서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예를 드는 영등포의 어떤 교회 목사님과 같이 그 교회 성도들 삶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부목회자 자신과 같은 대접받도록 하고 주위에 있는 자들과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사는 목회자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나는 큰 교회 목사이기에 연봉 1억 이상 받는 것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항변합니다. 몇 년 전 청빈론과 청불론 토론에 나왔던 한국 어떤 대형교회 목사의 주장입니다. 진정 십자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소수 교인이라도 얻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 공급받을 자유와 권리 이거 다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나도 반쪽 복음 전하자. 나도 물탄 복음 전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 교회로 꼬이게 하자. 인간을 기쁘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왜? 반쪽 복음, 물탄 복음 전하게 하기 때문에. 물론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감이 잡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늘 권위로 힘으로 성도들을 누르고 더 큰 교회, 더 여건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계속 상향 이동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합니다.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기에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기에 나의 모든 생각과 철학과 주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고집, 생각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반 전 우리 교회 오피스 건물 회의실에서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학생 비자로 있었기에 우리 교회에서 더 섬기기 위해서는 종교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교회의 부목사로 하이어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미국 정부에 제출하자. 제가 아침 11시에 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하게 요청하지만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다오 했습니다. 저도 막무가내로 이들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내 얘기를 듣자마자 얼른 전화를 합니다. 당회 장로님들 회의하는 당회 서기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얼른 교회 사무실로 좀 오라고. 자기가 할 일이 많겠지만은 교회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가 보는 앞에서 당회원 장로님들한테 하나하나 전화를 거는 겁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급히 회의가 있으니까 다 교회로 오라고. 열몇 명 되는 당회의원들이 저녁 7시에 모였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 소속 교회와 같이 비영리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교단 교회들은 자기 교단에 준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 교회 사람들에게 영주권이나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묻습니다. 이거는 100% 사기인데 만약에 우리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걸리면은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로 지금 고용하려는 분 한국으로 쫓겨나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미국 목사님이 얼른 가로채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서류가 전부 위조투성이다. 공산권에 나갈 때, 회교권에 나갈 때 나 목사다, 선교사다 해갖고 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벌금 물게 되면은 물으면 된다. 제가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모든 장로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동의를 해갖고 그때서부터 몇 시간 동안 위조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크리테리 불러갖고 그분 계속 타이프 치는 겁니다. 먼저 교회가 이 한국 목사한테 job offer를 했다 하는 편지 2개월 전으로 소급해갖고 편지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용계약을 맺었다 하는 거 사인한 거 그거 했습니다. 그거 갖고 물론 톡도 안 됩니다. 정부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동안 너희 회계장부 다 내라. 올해 예산서 다 내라. 물론 올해 예산에 이 목사 고용하는 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급히 서류를 또 위조해서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돈 이쪽에 없는 거 저쪽 계정에서 끌어갖고 이쪽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당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수많은 페이퍼워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당회원들이 늦게까지 남아갖고 다 사인하고 그 목사님 다 사인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페더럴 익스프레스로 그 서류를 보내서 종교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일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미국 교회 장로님들이 나이가 많고 분별력이 좋고 그리고 대학 교수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 한자리 하는 분들이 왜 이 사기극을 벌이는데 일사천리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기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 많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듯이 이거 봐라. 지금 우리 교회에 반석교회가 들어와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가 다른 민족들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본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가 반석교회에 돈을 많이 주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선교관으로 사용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이 얘기를 했지만은 또 토론 과정을 거쳤지만은 잘 의견이 수렴되지를 않습니다. 왜? 살려고 하는 집이 차압된 집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길 인도가 너무 좁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압된 집 사는 것은 그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 월마트 그리고 RD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파는 모든 상품들, 노동자 착취해서 만드는 제품들, 제3세계에서 노동자를 착취해서 만드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산권, 회교권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좁은 인도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모가지가 달아나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녀까지 다 죽는 그러한 엄청난 프로포지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변적이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문제, 무엇이 더 필수적이고 무엇이 부차적인지에 관한 원근 감각이 늘 머릿속에 새겨져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켜야 된다는 것,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임금은 당분간이지만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조차도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 대부분 다 불의한 돈입니다. 여러 군데 돈 세탁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면, 수백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지만 하나만 들면은 대부분 병원 의사들 다 하지 못할 짓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환자를 보든지 기본적으로 이거 검사받게 하고 약 주게 하라 하는 거 체크하지 않으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뿐만 아닙니다. 변호사 대부분은 다 도둑질 해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왜? 등록금 받고 4년 공부해봐야 취직이 안 되는 거, 그러면서 돈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어느 유명한 대학 법대 졸업생이 그 대학을 상대로 소송한 거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 들여갖고 졸업했는데 변호사가 세이고 쌓여갖고 좌비 없는 거예요. 다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돈들 깨끗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처소로 너를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있는 돈 다 불의한데 그거 갖고 따지지 말고 그거 갖고 이제는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을 사귀라. 그 돈으로 부지런히 전도하고 다른 사람 돕는 데 사용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구조적인 악 때문에 우리가 악에 동참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악을,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면서 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삼복음서 모두에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남의 집 멀쩡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에게 데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어디에서도 너희들 절대로 남의 집 지붕은 뚫지 말고 그리고 주님에게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남의 집 지붕 손상시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의 눈이 뜨여서 진리를 잘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의 율법을 공부하고 삶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은 모두 악한 자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미리 얘기해 준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양심이 깨끗하고 그리고 마음이 순수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영의 눈이 밝지 못해서 무엇이 핵심적이고 무엇이 주변적인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하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천국 문을 닫은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다 바리새인적인 면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가? 너무나 쉬운데 첫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나의 생각,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인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중요한 계명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에 종속시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십계명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자 고치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계명을 어겼다고 정죄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계명보다 그 말씀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해석, 할례법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 인간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고수하느니라 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우리 그 두 개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 거의 모든 교회, 특별히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PCA 교회, Southern Baptist 교회에서는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조나탄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옛날 랍비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사람들이면은 존경하고 따르면 되지만은 우리가 quote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의 인물들일 뿐입니다. 인간의 유전, 이게 아무리 옳은 유전이라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면은 안 됩니다.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해석이 옳다 그렇다는 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의 법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 법 위에 하는 조카가 뭐냐?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기에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고 허락하셨다면은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이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부름, 소명은 소수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10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몇 허락하셔갖고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을 위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으로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원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티컬하게 보면은 우리 교회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주님 뜻 못 이루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하나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행진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내가 먹고 마시는 자유까지는 내가 포기하겠다. 내 멋대로 먹고 마시지 않겠다 했다면은 그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단순한 삶을 살고 지족하면서 이제는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신 분은 한 발자국 더 옮겨서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선포,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